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부터 시리아 전역에 휴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으며 터키 외무부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시리아의 치열한 내전 과정에 서로 반대편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터키가 이번 휴전 합의 보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터키는 공습을 포함한 모든 전투가 중단되지만 일부 과격단체들에는 휴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극렬단체인 자브핫 파테 알샴 모두 휴전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반군 장악지 이스턴 고우타 지역에도 휴전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휴전 적용 여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지원했다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터키 주재 미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ISIL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주도 연합군이 ISIL뿐 아니라 터키 안팎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반군도 지원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각종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로 이 같은 증거를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그러나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한 미국 주도 작전과 관련해 터키 언론들의 상당한 오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은 이스라엘과의 평화가 달성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입 에레카트 팔레스타인 측 협상대표는 성명에서 아바스 수반은 전략적 선택으로 평화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에레카트 협상대표는 또 아바스 수반의 입장은 이스라엘 정부가 동예루살렘 등의 모든 정착촌 건설 활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 팔레스타인 당국은 국제법을 기준으로 영구 지위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합의의 구상을 발표하면서 두 개 국가 해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해킹 혐의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를 신속히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해외 해커들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나 이 명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공격 행위는 다루지 않고 있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따라 선거도 국가의 주요 기반 시설이라는 해석이나 추가적인 위협을 행정명령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해커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흑해 추락해 92명의 사망자를 낸 러시아군 수송기에서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세르게이 바이네토프 러시아군 중장은 오늘 사고기 비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추락 원인으로 아직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관들은 질이 낮은 연료 사용이나 조종사의 과실 또는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기는 지난 25일 시리아 라타키아 기지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 장병들을 위해 새해맞이 위문 공연이 계획돼 있는 군 합창단을 태우고 소치를 출발해 시리아로 향하다 흑해에 추락했습니다. 중국 서부 신장 자치구의 공산당 사무실에 테러 공격을 가한 공격범 4명이 사살됐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현지 관리들을 인용해 이슬람 반군 4명이 어제 공산당 사무실에 사제폭탄을 터뜨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어 경찰이 공격범 4명을 사살했다며 이를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신장 국경 지역에서는 최근 수년간 이슬람 교도인 위구르족과 중국 내 주류인 한족 간 거듭되는 폭력 사태로 인해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누군가의 희망과 또 선망의 대상이었던 유명인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세계적인 가수 조지 마이클과 영화 스타워즈의 배우 캐리 피셔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은 또 한 명의 배우를 가슴에 묻게 됐습니다. 바로 캐리 피셔의 어머니이자 유명한 영화인 Singing in the Rain, 사랑은 비를 타고에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데비 레이놀즈가 사망한 것인데요. 딸인 캐리 피셔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딸이 숨진 지 하루 만에 딸이 있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16세였던 1932년 미인대회 수상 후에 영화계에 발탁돼서 19세 때 춤과 노래로 연기하는 뮤지컬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에서 보여준 빛나는 연기로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데비 레이놀즈. 영화 같은 삶을 살다 영화같이 생을 마감한 레이놀즈의 수많은 사람들의 깊은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6도 기록하고 있고요.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0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끝으로 청진 지역 역시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데비 레이놀즈가 열연했던 영화 Singing in the Rain, 사랑은 비를 타고의 주제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진 켈리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해 보시죠.
singing in the rai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 정책 연설을 했는데요. 얼마 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반대 결의안에 미국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자신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굳세게 버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책에 관해서 각 당사자들의 의견이 부딪히는 사정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연설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하와이 진주만 방문에 수행했던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하와이에서 돌아오자마자 2차 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짚어보겠고요.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져서 자동차 절반의 운행을 중단시켰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정책에 관한 연설을 했군요.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국무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서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강한 호조로 비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진지하게 평화를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정착촌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지금 상황은 일국가 체제의 영구 점령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국가 체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해당 지역에서 각각 사실상 두 개의 독립국으로 인정받는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분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지난주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이스라엘 정착촌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은 1시간 넘게 이어진 이날 연설에서 지난주 금요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미국이 기권한 것 외에 14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반대 없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서 이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정한 평화를 달성하고 그것을 지속시킬 유일한 길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함으로써 이 결의안 채택을 도운 데 대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치스러운 타격을 했다고 비난하고 보복 조치를 다짐했었는데요. 케리 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현 정권은 역사상 가장 우파적이고 극단적인 의제를 갖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에 짓고 있는 정착촌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배경을 좀 잠시 들어볼까요?
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대학살 피해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유대인들이 이 전쟁이 끝난 직후에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 일부가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약속의 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948년 유대인들이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했고요. 이에 맞서서 팔레스타인 측은 무장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양측이 네 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으로 전면 충돌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중동의 화약 사고로 불렸습니다.
예. 자, 그러다가 미국의 중재로 양측의 대화가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1993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오슬로 협정에 합의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군은 점령지에서 철수하는 한편 양측이 지속적인 평화협상을 진행하는 내용에 동의한 겁니다. 이 평화협상은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당 지역의 두 개의 독립국으로 공존하게 하는 건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즈 대통령과 이즈하크 라빈 총리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 등 3명이 이 대화 노력에 대한 공로로 이듬해인 1994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대화를 중재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에 이 대화 노력이 잘 진행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유엔 안보리가 정착촌 반대 결의안까지 채택하게 된 이유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 국가 선포를 한 뒤에 요르단강 서쪽, 영어로는 보통 웨스트뱅크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그리고 가자지구, 이 두 군데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자치지역을 정했는데요. 이 자치지역 안에다가 이스라엘 국민들이 거주지를 조성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지역들에 정착촌 200개를 만들어서 자국민 60만 명이 살도록 했고요. 최근에는 건설 계획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착촌 건설 때문에 생활 터전을 빼앗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항의에 이스라엘은 군을 투입해서 맞서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다가 이번에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에 이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어제 연설에서 케리 미 국무장관이 유엔 결의안과 또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건데,
네.
이스라엘은 여기에 또다시 반발한 거죠?
그렇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의 어제 연설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중동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테러리즘이 번지고 있는데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의 유일한 민주국가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착촌 문제를 반복해서 말했지만 이 팔레스타인 측이 유대인 국가를 반대하고 있는 갈등의 근원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분쟁 해법을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 측이 부딪히고 있는 양상인데,
네.
자, 이런 갈등이 어찌 보면은 생각보다 좀 쉽게 풀릴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지켜왔는데요. 다음 달 취임하는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케리 장관 연설에 앞서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이스라엘이여 굳세게 버텨라. 1월 20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1월 20일은 대통령 취임식 날짜입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주 유엔 안보리의 이스라엘 정착촌 반대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도 이 결의안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면서 미국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다음 달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서 유엔을 규탄하는 상하원 합동 결의안과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진행된 각종 규제들을 무효화하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방위상이 사상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오늘 아침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일본의 현직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일본 내에서도 파문이 일고 있고요. 특히 전날 아베 신조 총리의 하와이 진주만 방문을 수행해서 다시는 전쟁에 참화 없어야 한다고 결의하고 돌아온 직후에 일본 군국주의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중입니다. 진주만 방문이 과연 진정성 있는 일이었느냐는 비판이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2차 대전 피해 당사국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한국 정부의 반응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한국 외교통상부는 오늘 오후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 대리를 조치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서 조준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서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중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오늘 외교부와 국방부 등 소관부처는 물론 관영 매체들까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수행해서 진주만을 찾아 화해와 관용을 얘기한 말이 귓가를 떠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일본 방위상을 비판하고 화해의 일정으로 포장했던 진주만 방문이 한낱 거대한 풍자였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위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12월 결산 회견에서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강렬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고요. 신화통신과 인민일보를 비롯한 관영 언론들도 과거사 반성이 없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자,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곳이길래 이곳을 방문한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야스쿠니 신사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비롯해서 근대 일본이 일으킨 각종 전쟁에서 숨진 군인들의 영령을 기리는 시설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순국 선열들에 대한 위령을 명분으로 때마다 이곳을 방문하거나 공물을 바치고 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위치에 A급 전쟁범죄자 14명의 위패가 있습니다. 이 A급 전범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일본의 전쟁 범죄 행위를 주도했던 최고 전범으로 판결받아서 처형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이 이곳을 참배하는 것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전쟁을 미화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자동차 절반의 통행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는 유럽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오늘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29일이어서 홀수로 끝나기 때문에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번호판이 홀수로 끝나는 절반만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오늘 시행 결과를 보고 향후에 2부제 실시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제도가 연장되면 앞으로 날짜가 짝수로 끝나는 날은 번호판 끝자릿수가 짝수인 자동차만 운행하는 겁니다. 스페인에서 대기오염 때문에 차량 2부제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자, 그런데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면서 매연 배출이 많아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지난 6일에는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수도권 전역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했습니다. 프랑스 당국도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2부제 실시 연장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네, 자, 유럽에서도 이 대기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중국은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스모그, 대기오염 경보를 꾸준히 발동하고 있는 베이징시의 환경당국은 오늘 새해 첫날인 다음 달 1일까지 지속되는 주황색 스모그 경보를 발령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징뿐만 아니라 허베이성과 허난성, 텐진을 비롯한 중국 북부지역 일대에 짙은 스모그가 낄 것으로 당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경보 발령과 함께 차량 운행 제한과 공장 가동시한 제한을 비롯한 부가 조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올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8,0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게 됐다고 발표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퇴한 후에 해외에서 여생을 보내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주로 어느 나라에서 노후를 보낸다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 곧 보복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자세히 들어보죠.
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크게 두 건의 이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지도부 인사들의 이메일이 해킹으로 공개돼서 DNC 위원장이 사임하는 사태가 있었고요. 또 11월에는 본선거를 앞두고 이 11월 본선거를 앞두고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또 해킹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앞서 미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해킹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배후에 이 러시아 최고위층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가 보복 조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이 해킹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인지 전해진 바가 있습니까?
네, 아직 확실히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경제 제재와 외교 제재를 병행하면서 또 사이버 공격도 비밀리에 취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오늘 중에 발표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발동한 행정명령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외국 해커들에게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행정명령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국가안보나 미국 기관시설 또는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들의 이 미국 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인들이 이들과 사업을 할 수 없게 금지하고요. 미국 입국 비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그 행정명령이 선거 관련 해킹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그게 조금 문제인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이 이 행정명령 내용에는 명확히 표시돼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네.
따라서 백악관은 선거 제도를 미국의 중요한 기관 시설의 하나로 선포하거나 아니면 선거 개입을 이 새로운 위협의 하나로서 이 행정명령 문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이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임하기 전에 이 제재 조처를 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조처에 대해서 러시아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는 그동안 이 해킹 배후라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계속 부인해 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제재를 취할 예정이란 보도가 나오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이 이메일 해킹 사건이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이란 거짓말이 이 미국 정부 최고위급에서 계속 나오는데 지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반년 전에 올해 대선에서 원하는 후보를 돕기 위해 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자 이 핑계를 찾고 있고 이 러시아와의 관계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 해킹 의혹에 대해서 줄곧 사실이 아니라면서 일축해 왔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보복하기보다는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말해왔는데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임하기 전에 이 러시아에 제재를 취한다고 해도 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해서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되돌리기 힘들게 만드는 방안을 또 강구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이미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1년의 제재를 취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 에이미 클로버쇼 의원과 함께 동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클로버쇼 의원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하고 또 러시아 제재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새로 일자리 8,000개가 생긴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식 들어보죠.
네,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는 남부 플로리다주의 휴양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첨단 산업 일자리 8,000개가 창출된다는 건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o we just had some very good news because of what's happening and the spirit and the hope. I was just called by the head people at Sprint.
네, 통신업체 스프린트가 해외 일자리 5,000개를 다시 미국에 들여온다는 건데요. 한국계 일본인이죠. 이 손 마사요시 씨, 한국 이름으로는 손정희 씨라고 더 잘 알려진 분인데 사람인데 이 손정희 씨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원웹이라는 이 새로운 위성 제조 회사가 미국에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이 손정희 씨의 회사가 스프린트의 최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스프린트의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손정희 씨가 세운 거대 통신업체 이 소프트뱅크사가 지난 2013년에 이 스프린트를 인수한 겁니다.
네.
이달 초에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에서 손정희 씨와 만난 뒤에 이 손정희 씨가 미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또 일자리 5만 개를 미국에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웹 역시 이 소프트뱅크와 관련이 있는데요. 앞서 이달 소프트뱅크가 원웹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손정희 씨는 원웹 투자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공약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앞서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사와 협상해서 멕시코로 이전하는 그 캐리어사의 일자리를 그 가운데 일자리 1,100개를 미국에 남기겠다는 약속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캐리어사는 대신에 인디애나 주정부로부터 이 700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기로 했는데요. 일자리를 미국에 남기기로 한 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 대가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미국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5%로 집계됐는데 이는 최근 2년간 이 최고 수준입니다.
예.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이 미국 증권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2만 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여러 긍정적인 이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것 또한 역시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고요?
네, 이달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4포인트 올라간 이 113.7을 기록하면서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Thanks, Donald.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고마워요, 도널드라는 뜻인데요.
네.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올라간 게 모두 본인 덕분이란 겁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현 대통령과 이 소속 정당이 다른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전통적으로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거주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많은 미국인이 60대를 전후해서 은퇴하는데요. 은퇴한 후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수십 년간 일했던 모국인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여생을 보이는 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 사회보장국의 수치를 보면요. 지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은퇴 후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숫자가 17% 늘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 실패자들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약 40만 명에 이르는데요. 1940년대에서 60년대 중반에 출생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은퇴 후에 해외 이주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은퇴 후에 여생을 해외에서 보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경제적인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미국인의 경우 일정 기간 직장 생활을 한 후에 은퇴하면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라고 하는 이 사회보장국에서 주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만큼은 이 넉넉하지 않은데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이 가까운 멕시코와 같이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멕시코로 이주한 은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미국에서 살 때보다 이 물가나 생활비가 훨씬 싸고 또 날씨도 따뜻하다 보니까 이 난방비와 같은 공과금도 적게 드는 점을 이 장점으로 들고 있는데요. 또 적은 비용으로 빨래나 요리를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를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은퇴자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생활비도 적게 들고 또 날씨도 좋다면 한 번쯤 해외에서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해볼 만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지만 외국에서 산다는 게 불편한 점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있을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현지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또 현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은퇴 미국인들에 대한 책을 쓴 텍사스 대학교 비비아나 로하스 교수가 은퇴자들과 면담을 해봤더니요. 은퇴자들의 대부분이 이 스페인어를 구사하긴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조차 힘든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다든지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언어나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살 때 누릴 수 있었던 각종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좀 단점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으로 의료 제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은퇴하고 나면 노인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등을 포함해서 이 각종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이게 해외에 나가서 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은퇴자들은 일본과 같이 이 생활비는 좀 많이 들더라도 건강보험 제도나 의료 서비스가 좋은 나라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은퇴자들이 노후 생활지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 또 멕시코가 인기 없고 일본, 독일, 또 영국 등으로 많이 가는데요.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특히 일본에 거주하는 은퇴자들의 숫자가 지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4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증가세라고 합니다.
네. 자, 미국의 은퇴자들이 일본으로 간다. 언뜻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거리도 좀 멀고 문화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 일본에 거주하는 미군이 많은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
현재 일본에 주둔하는 이 미군의 수가 5만 명이 넘고요. 특히 뭐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미군 부대가 전체 지역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본에서 근무했던 미군들이 이 은퇴한 후에 일본에 가서 노후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은 일단 이 치안이 안전하고 의료 서비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군 복무를 했던 탓에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은퇴 군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번 주에는 분야별로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과학기술 분야를 돌아볼 텐데요. 올 한 해 과학기술 분야에는 어떤 눈에 띄는 소식들이 있었는지 과학기술 분야 5대 뉴스를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세기 최고의 과학적 성과, 중력파.
레이디즈 앤 젤러맨, we have detected gravitational waves. We did it.
지난 2월 11일 고급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가 중력파의 존재를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한 중력파의 실체가 100여 년 만에 실험을 통해 입증된 겁니다. 이번 연구를 두고 400년 전 갈릴레오가 천체 망원경을 발명한 것에 비견할 정도로 의미가 크다고 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요. 이걸 바로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 중력을 가진 물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면 그 주위의 시공간이 흔들리면서 파동이 생기는데요. 이때 생기는 파동을 중력파라고 부르죠. 잔잔한 호수에 배가 움직이면 물결이 일렁인다거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의 파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 그 쉬운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탐지는 중력파 검출 장치인 라이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길이 4km의 진공 터널을 직각으로 만들고 레이저를 직각의 두 방향으로 분리시켜 보낸 후에 이 거울에 반사돼 돌아오는 동안 생기는 레이저의 경로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중력파 검출 장치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메릴랜드 대학 백호전 교수는 이번 실험을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번 실험이 처음으로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증명했고 앞으로 다른 블랙홀들과 중성자 별들에서 나오는 중력파들이 계속 탐지될 것입니다. 천문학의 새로운 관찰의 창문이 열린 것입니다.
중력파가 탐지되면서 빅뱅 이후 우주의 탄생 과정과 같은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현상을 중력파를 통해 설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학과 천체 물리학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과학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를 목표로 SpaceX.
과학자이자 사업가로 유명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를 세운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지난 2002년에 만들어진 SpaceX. SpaceX는 화성에 사람이 살게 만들겠다는 머스크의 구상으로 시작됐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 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신생기업 SpaceX에 대해서 공상가의 황당한 꿈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SpaceX는 우주로 가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이 우주로 향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사활을 걸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로켓 발사에서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로켓 재활용 방안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이른바 우주선 기술의 꿈의 경지로 불리는 단단식 로켓인데요.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채 로켓이 처음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지구에 착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우주선들은 무게를 줄이고 속도를 더 높여 중력을 따돌리기 위해 추진체를 단계적으로 바다에 떨어뜨리면서 궤도에 진입했는데요. 바다에 떨어지는 추진체는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가장 비싸지만 어쩔 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로켓이 분리되지 않고 정확히 위성을 궤도 위에 올린 뒤에 낙하하는 로켓에서 지상으로 연료를 역분사하는 방식으로 로켓을 재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Just heading right down towards that drone ship. This is we're on track for hopefully a great landing right now.
네, 로켓이 바다에 떠 있는 바지선 드론쉽에 정확히 착륙하자 환호하는 관계자들의 함성 듣고 계신데요. 진행자는 이 장면이 마치 발사하는 모습을 되감게 한 것처럼 정확하게 착륙했다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로 로켓 재착륙 기술을 확보하게 된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 비용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됐고요. 바다에 버려지는 로켓 잔해로 인한 해양 오염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간 고유의 영역에 도전한 인공지능.
지난 3월 초 전 세계의 눈과 귀는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가운데 한 명인 한국의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맞대결을 펼친 한국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애초 많은 전문가는 이세돌 9단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견했는데요. 바둑은 무한대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 능력이 좋은 인공지능 컴퓨터라 해도 쉽게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거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알파고는 일부 약점을 노출하기도 했지만 인공지능 특유의 연산 능력에 수를 내다보는 능력까지 선보이면서 이세돌 9단을 4대 1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순식간에 인류를 위협할 존재로 다가온 인공지능.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승인 여부나 날씨, 증권 시황을 알려주는 기능도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My whole life I prepared my son to lead humanity in the fight against the machines.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를 그린 영화 터미네이터의 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인간이 인공지능에 지배당할 거라는 우려와 지나친 걱정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알파고와 같이 주어진 조건 아래 결정만 내리는 약인공지능은 연구가 활발하지만 영화 속 터미네이터처럼 분노와 기쁨을 표현하고 스스로 사고 능력을 갖춘 강인공지능 분야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견해가 많은데요. 반면에 스티븐 호킹이나 빌 게이츠 같은 과학자들은 인공지능 스스로가 인류를 뛰어넘는 지능을 갖추는 순간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인류의 종말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류의 차세대 유망 사업, 가상 현실.
가상 현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공간을 체험한다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가상 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 하는 등의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장치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군사, 오락, 의료, 학습, 영화, 건축 설계,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소설이나 영화에서 묘사됐던 상상의 단계를 벗어나서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영화에서처럼 허공에 컴퓨터 화면을 띄우고 가상의 강아지와 산책을 하면서 TV 화면을 눈앞에 만들었다 사라지게도 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VR 시연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It's running on Windows 10. Welcome to Windows Holographic.
이렇게 가상현실은 인류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고급 기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 가상현실이 현실과 똑같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되면 될수록 실제 하는 현실과 가상현실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역설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가상현실이 오락기기나 인터넷 등에 응용되면서 죄의식에서 자유로운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상적으로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신체적으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운전하다. 무인 자동차.
무인 자동차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파악해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벤츠, 아우디, 테슬라, 토요타, 현대 등 기존의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애플,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활발히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이제는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에는 각종 감지기와 카메라가 장착돼서 이를 통해 주변의 차량과 사물, 사람, 신호 등 차선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수집된 정보를 해석해 진행 방향과 가속, 감속, 정지 등의 의사결정을 자동차가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무인 자동차 기술의 최대 과제는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 상황에 얼마나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상황을 설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지 돌발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연구가 더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또 해킹에 취약하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실제로 실험 결과 해커들이 무인 자동차를 해킹해서 마음대로 조작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무인 자동차로 인해서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고요. 운전할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긴다는 긍정론도 많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6년 결산 특집으로 과학기술 분야 5대 뉴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lk your way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야, 우리 반에서 네가 첫 번째로 과제 발표한다며? 라고 하자 마이크가 I know, I'm dreading it. 맞아. 그런데 많이 부담되네.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그래서 교수님께 나 먼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시면서 꼭 내가 먼저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야, 교수님을 그렇게 해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라고 대답하네요. 마이크가 푸념하듯이 I know, well, wish me luck 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Today's phrase is talk, T-A-L-K, talk your way, W-A-Y, way out, O-U-T,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means to get out of a difficult situation by verbally persuading the other person or giving a smart explanation.
네,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은 변명을 대고 무엇무엇을 모연하다 또는 무엇무엇을 안 하려고 적당히 이유를 대다 라는 뜻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럴듯한 말로써 위기를 모연하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잭 어머니가 잭에게 설거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잭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며 안 하려고 하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Jack, stop talking your way out of doing the dishes and just do it.
적당히 변명해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라고 말이죠. 네, 이젠 talk your way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Let's review.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means to get out of a difficult situation by giving smart explanation or giving a verbal persuasion. Talk your way out.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테이스 켄트가... 부른 The Face I Love, 내가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think of things like daffodils and peaceful sheep on clovered hills, the morning song of whippoorwills, then you'll see the face that I love. Think of any old sky getting ready to cry. Down comes the rain, but it's raining confetti. Then think of things like far-off isles and blue-green eyes and sunlit smiles, and in your hand the wishing star, the one you thought too far above. Every love leaf you introduces you to the face I love. Just think of thing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유럽 전체가 제2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있던 1940년 12월 29일 오늘, 독일군이 영국 런던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The German Air Force apparently had instructions to do something about the day. And what it did was to lose 169 planes in mass attacks on British harbors.
3시간에 걸쳐 계속된 폭격으로 5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 600여 명 이상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영국의 주요 산업 도시를 폭격해온 독일군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런던의 건축물에도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1940년 오늘의 폭격으로 영국 런던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1989년 12월 29일 오늘,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바칠라프 하벨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Slibuji na svou čest a svědomí věrnost československé.
1936년 체코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하벨은 이후 극작가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벨은 하지만 공산주의 정권에 비판적이었고, 이로 인해 그의 작품들은 출판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68년 체코의 지식인들이 소련의 체코 점령에 반기를 들며 민주화 봉기를 일으킨 이른바 프라하의 봄이 일어나자, 하벨은 이를 치지 소련의 체코 침공을 비난합니다. 하벨은 계속해서 1977년 체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인권단체 77 헌장을 결성해 소련의 공산정권에 대항합니다. 이어 1989년 동유럽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자 하벨은 같은 해 11월 시민 포럼을 조직해 체코의 공산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며 민주주의 지도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Václav Havel is a playwright who has emerged as a central figure in the reform movement.
그리고 하벨은 결국 1989년 오늘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로써 하벨은 41년 만에 처음으로 비공산당 출신 대통령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